하나님께 선고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두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답부터 109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부정을 미워하고 결혼해서 살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비슷한 범죄만을 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성령께서 가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금하실 뿐더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충동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가장 성범죄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음과 성추행, 또 성희롱, 음담패설 등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이 상품화되어서 성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아니면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지경이 되었고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 등에는 더럽고 추악한 성적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스타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불륜을 방임 내지 조장하는 이런 러브 호텔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계속해서 늘어가서 네 쌍 중에 한 쌍은 반드시 이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혼 사업이 때 아닌 성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그저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죄 목록이 거론되는 구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목이 음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각각 음란이 죄 목록 중에 제일 첫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고 이 죄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이 죄의 유혹, 이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련한 계집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사람들에게 꾀는고 하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꾀고 있습니다. 이처럼 꼬이는 이 미련한 계집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우매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우매라는 이 말은 방탕하여 수치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 까고 산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우매는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가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다 맛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언어고 성적으로 야한 표현입니다. 우매가 이처럼 성적으로 야한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감성에 자극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어보면 성적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고 하니 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17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는가.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는 부부관계를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적관계가 정상적일 때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어 마시듯이 시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계집 우매는 이것을 달다 맛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달고 맛있는고 하니 도둑질한 것이요 몰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고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 금해진 것을 넘어 보아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질러 봐야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꾀입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안방에 베드가 지금 펼쳐져 있고 거기다가 온갖 향수를 뿌려놨고 내 남편은 저 한 달 동안 출장가 있으니 내 방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자. 이런 유혹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니 소년이 그를 따라가는데 그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세기에 끌리는 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뜨거운 음란 메시지들이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입에 제가 뭐 이렇게 담기도 어려운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뜨지요. 뿐만 아니라 음란 메일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발송됩니다. 어떤 대학생이 컴퓨터 서버에 침투해가지고 그 회원들 한 2만 5천 명한테 음란 메일을 다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재미만 즐기고자 하는 동기로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 유혹은 매우 끈질겨서 그저 마음으로 생각만으로 즐기도록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즐기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죄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죄는 마음에만 즐기는 상태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상황과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결국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마음으로 모의하는 것입니다. 모의한 죄는 반드시 겉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죄를 범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신자가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서적, 비디오, 영화, 인터넷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저희 교단의 부산로의 모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컴퓨터를 수리하는 성도가 발견해가지고 결국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하기 전에도 아군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적의 동태를 24시간 늘 살피는 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아무런 경계의식 없이 분별력 없이 그저 잡다한 생각들, 이 연속극도 좋고 저 영화도 좋고 그냥 뭐 어떠냐 이렇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삶의 원칙이 자리하는 곳이요 모든 행동의 원천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 마음이 더럽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는 육계명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살인만 죄이고 감정적으로 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언어폭력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양심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과 표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간음죄에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만약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야 무슨 생각을 품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끊임없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은 나하고 함께 살을 비비며 살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전의 여인, 옆집의 아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할 때 보면 야한 농담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악을 그냥 방치할 경우 결국에는 악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6계명과 7계명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폭력은 마음에서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을 파괴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음행은 상대방을 가까이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정욕에서 출발해서 결국 추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음행은 상대를 내 죄 속에 끌어들여서 함께 망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행죄는 남을 실족케 하는 더 악한 죄질을 가지고 있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욕이 마음에만 머물고 있고 이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욕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는가. 불을 마음에 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으며 숯불을 밟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는가. 그 악한 정욕의 불길을 마음가운데 두고 있으면 결국은 이런 음행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마음만 아닙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즐깁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신자들끼리 성적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집사람한테 어떤 집사님이 성적인 농담을 걸어왔어요. 우리 현상교인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을 유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않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모범도 아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을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부부간에 서로 신체에 대해서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대 노루새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부부간에 하는 말이지 타인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과 부부로 가는 관계를 떠나서 성을 이야기하면 성의 고귀함은 사라지게 되고 성적 농담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들은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부부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자들 보고 섹시하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음행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고 장가드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주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비록 배우자가 간음했을지라도 용서하고 함께 부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음이 주님께서 이혼의 사유로 말씀하신 유일한 제목임을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서 성경은 이 간음을 가리켜 큰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여호와의 용서를 구하기 힘든 일 중에 음행을 포함시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범했을 때는 돌로 던져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 예레미야 20장 14절 이런 면에서 간음죄는 참으로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되게 하셔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여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이런 가운데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부간의 신의에 대해서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혹독합니다. 남자가 바람피웠다 그러면 그저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바람피웠다 그러면 당장 이혼해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사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일들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여자도 자유로워야 된다. 성적인 그런 울타리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는 성적으로 자유로워도 되고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자도 엄격해야 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남자는 좀 해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악독한 생각입니다. 신자가 지켜야 될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꼭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불성실한 행동이 허락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7계명과 관계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간음은 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죄가 되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재혼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이혼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제 담당 교구 그 성도니까 그 신앙 이력과 모든 삶의 형편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 이 여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남편이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시댁 어른들이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내가 평생을 이게 과부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새로 가정을 꾸미라.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함께 결혼 서약을 하고 함께 부부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물론 이 여인은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매우 자유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바리새인에게 음행한 용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정당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용고 없이, 음행한 용고 없이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장가고 시집가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으로는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평생 맞고 사는 사람도 있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서 평생 아내 혼자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혼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저도 이혼 상담을 몇 차례 해서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정말 말을 들어보면 그냥 이혼하라고 싶어요.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남편이냐? 이혼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어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음행한 연구 외에는 절대로 연애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음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간음한 용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까지 그렇다면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혼인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할 때 가족끼리만 하지 않고 증인들을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혼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갈라서고 싶으면 갈라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배우자를 선택해놓고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가 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하고 결혼하라 그랬나요? 근데 실컷 결혼해놓고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푸는 것이지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내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한 일이 있어도 결혼 서약을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그리고 음담 패설을 입에 떠올리는 것도,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살 만한 그런 몸짓과 옷가짐을 하는 것도 다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부관계 가운데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 가운데 건전하고 올바른 성생활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나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생활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자기의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하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창가에도 가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는 우리의 몸은 남편의 몸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아내의 몸은 남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야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포르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윗이 왜 간음했는가? 목욕하는 여인 밧사바를 보고 간음했습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그 허튼데 내 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잡지들이 너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 저는 절대로 잡지를 읽지 않습니다. 잡지를 읽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저도 타락한 죄인이니 스캔들이 일어났다. 뭐 왜 스캔들이 일어났는지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저 이런저런 뒤적거리면서 그 여자들 벗고 나오는 사진, 뭐 속옷 선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결국은 그 눈에 의해서 마음의 그 정욕이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음란한 생각을 묵상하다가 때와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중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제가 한 몇 주 전에 아주 아파서 입원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 왜 입원을 했냐 하니까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도무지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그냥 나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하니, 최 목사님 친구인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요. 제가 사실 한 여자하고 이렇게 좀 사귀어 왔다고. 근데 그 여인의 집에 가면 막 속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죄를 끊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 채찍이 아닌가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그 내용을 전화로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 골라서 보고 들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음행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음행죄는 매우 심각하고 무겁고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음란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음란과 음행, 간음의 죄를 범하는 한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붙잡혀왔을 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리고 오직 예수인과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는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던 그 정죄가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듣는 순간 자신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 중에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사실은 마음으로 뭐 음욕을 푸는 것도 다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는 젊은 여자를 일절 순결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여동생 대하듯이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만약에 여동생이 누구로부터 강간을 당할 이런 징계가 되었다고 하면 오빠인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들이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들어서 그 짓을 못하게 할 것이지요. 그와 같은 자세로 자매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하리델베르고 요리운답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요셉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청년들은 전도서 말씀처럼 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제7계명의 내용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직후 인간은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남자가 여인 쓰기를 부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을 품는 호모섹스의 역사까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참으로 이러한 죄로부터 무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은 자, 곧 간음한 자와 같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온갖 생각을 다하면 그래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요. 마음으로 품은 것은 언젠가는 음행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대중매체들을 그저 아무거나 듣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오.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아 우리의 마음이 음탕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토록 저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권면하시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TV를 시청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잘데없는 그런 잡지들을 읽는 일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스캔들이 어떻고 저렇고 음담패설을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참으로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존재들이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분명히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성을 대할 때 자매에게 대하듯 오빠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홀이라도 악하고 음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범해서 결국 음행죄를 짓고 마는 그래서 다윗처럼 뼈아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날마다 주의 지혜를 강구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쓰는 그런 저를 되지 않게 하시고 과연 참으로 이 시간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주께 여쭙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음란한 생각과 또 음행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알지라도 죄삼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음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또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던 간에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또다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웠던 그 장소에 다시 도로는 것 같이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